마가와 마태 사이, 마가복음이 끝났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이야기 좀 하고 마태복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마가복음이 뭔가 감춘 듯한 은밀한 화법을 구사하더라고 해드렸습니다. 구약을 직접 인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이나 뜻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글에 익숙하죠.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은밀한 화법은 어색하고 생소하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비밀 때문에 고민 중인데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 오면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앞뒤가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자초지종을 발견하며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래서 은밀한 화법이 매직 같아요. 무릇 은유는 직설이 아닙니다. 뭔가 감추지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비유나 애매한 화법을 쓰니까 원래 의미가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결국은 보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마가의 외침은 표면적일 뿐 애매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는 의미를 감춘 거예요. 우리 시문학이 그렇죠. 시는 원래 소통하고자 하는 뜻은 저렇지만 표현은 이렇게 쓰죠. 지난주에 묵시와 계시 사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마가와 마태 사이입니다. 그런데 묵시와 계시 사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고 깨어있고 헤아릴 줄 알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드러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해석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이 구절을 작가 자신의 작품 마가복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4장 22절 이 말씀을 문장을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포칼립스, 감추지만 숨길 수 없이 드러난다. 이 감추는 것을 제가 묵시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드러난다를 지난주에 계시라고 했죠. 묵시 같지만 계시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숨기는 듯한 작품 같지만 드러내기 위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층적입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면 그 다층적 의미를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미스테리, 헬라어로 무스테리움. 그 비밀은 마가복음에서는 단수로되어 있어요. 하나예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그 미스테리에다가 S가 붙어가지고 미스테리즈, 복수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단수의 비밀은 우연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메시아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 말고는 다른 비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비밀의 역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마가복음에서 투박하고 단순하게 진술해버리면 마가복음의 그 은밀한 화법을 배반하는 꼴이 됩니다. 은밀하다, 미스테리로 소통한다, 우회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정체성 그 비밀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심오해서 직설적 표현은 그림, 수수께끼, 귓속말처럼 잠시 은닉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표를 찌르듯이 직설적으로 누설해버리면 이게 뭐 낭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작품이 남기는 강한 여운은 없죠.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 가치와 크기를 이 땅의 언어, 오염된 말로 그 질을 떨어뜨리고 그 넓이를 축소시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고 유보하신다. 왜냐하면 타인의 입으로 자신에 대한 진실을 전달하리라 기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 회자되는 말은 거짓 허위로 엮여 있습니다. 사람의 말,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아신 거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마스터이십니다. 원하시는 대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고대했던 구원자시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시죠. 이런 진실을 아무리 예수님 스스로 진술해봤자 그 진술이 막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가짜로 변한다는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진실을 마가가 진술하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혹은 우리 같은 현대인이 진술하든 이 세상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로완 윌리엄스가 말했어요. 귀신이, 고난이, 악한 세력이 창궐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말해주는 언어가 존재하겠나? 없는 거죠. 이 땅의 언어로 진술되는 예수라면, 은밀한 화법을 구사하는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출판되지 않았다면 추락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가의 은밀한 듯 직설하지 않는 스타일의 스토리텔링, 귀가 따갑게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가 침묵하면 진리는 쪼그라드는데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아까 그 질문 있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말해주는 언어가 존재하겠냐.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마가는 그러나 답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어딘가 존재할 거야.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성경 속에 진실이 존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마가와 구약 성경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경 스토리와 예수님 스토리를 나란히 놓고 읽어보라는 것이죠. 작가 입장에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오독하거나 그 미스터리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 야외, YHWH예요. 야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방송하죠. 아예 발설해서는 안 되는 이름이 야훼입니다. 우리야 뭐 야훼라고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안 돼요. 그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함부로 다뤄야 할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서사 혹은 내레이션, 스토리텔링의 방식이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비밀을 제대로 풀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경과 나란히 읽는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으시고 선한 목자처럼 흩어진 양들을 모아 꼴을 먹이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으시더라는 서사요 스토리텔링입니다. 이게 서사의 힘이죠. 포로의 때가 끝났다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사야의 소리, 구약에 있죠? 신약에 와서 광야에서 굿뉴스를 선포하는 세례요한의 스토리, 나란히 듣는 스토리텔링은 진리를 전달하는 데 있었어. 마법 같아요. 아까 제가 시문학도 있다고 그랬죠? 시도 은유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서사, 스토리텔링도 보다 큰 틀, 큰 상황이나 그 문맥 안에서 읽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구현한다는 미스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미스터리와 두 번째 미스터리를 결코 분리해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미스터리에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가 풀려가지고 그 몸이, 예수님의 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실제로 구현하는 자라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진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여기까지.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구신냐에 대해서 뭐 설명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답은 읽었든 들었든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 작가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가 마가는 스토리텔링 속에 깔린 어떤 암시나 의미를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면서 작품을 썼을까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작가가 그 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니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의 울림에 귀를 바짝 세우고 듣는다면 독자인 우리는 그 스토리가 어디로 진행되는지 전망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스토리는 정해진 코스로 그냥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마가복음 15장과 16장 본문을 택했는데요. 우리도 마가의 스토리가 드라마틱하게 끝나는 곳 십자가 앞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난의 현장 십자가 앞에 선 여인들 기가 막혔어요. 망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이 여인들은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모두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작가가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두렵고 떨리니까 입을 다물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가복음 작가의 눈으로 구약을 탐구하며 읽는다면 뭘 발견할 것 같습니까? 예, 자아발견입니다. 계시, 역설적 계시를 응시하는 이 자리, 십자가 그 앞에 이끌려와 있는 여인처럼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 때문에 자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주 고상한 표현을 썼죠. 복음을 듣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사람이 바뀌는 이 모습이에요. 자아가 부서지는. 이때까지 내 생각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나의 상상력, 이해력을 능가하는 십자가라는 극강의 계시 혹은 계시의 극강을 만나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그랜드 미스터리 앞에 선 것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곳에 선 우리 그냥 벙어리예요. 그냥 침묵입니다. 우리의 한계요 경이로운 지점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정체성에 대해 그린 마가의 그림을 보고 무슨 뜻인지 묻는 것은 마치 세인트피터스버그의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을 보면서 던지는 질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그림의 의미를 간략하고 멋진 몇 단어의 조합 혹은 뭐 철학적 명제 같은 단어 몇 개로 나열해버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주 기분 나쁠 거예요. 스포일러 같으니까. 그렇게 얄팍한 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오로지 스토리라는 형식을 빌어서 서서히 드러낼 뿐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스토리라는 장구한 백그라운드에서 뻗어나온 암시요 비유입니다. 작가가 두 개의 서사를 겹쳐서 하나로 스토리텔링합니다. 전혀 새로운 패턴을 출시하는 거예요. 그 패턴은 진리로 인도하죠. 다른 방식이라면 진리에 이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압도적인 패턴입니다. 자, 다음 주부터 설교할 마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마가복음과 비교할 게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만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을 노골적으로 가져오지 않고 독자들이 알아서 구약을 찾아가 체크해 보라는 마가복음의 주문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성전 중심의 종교적 언어를 예수님 중심의 언어로 새롭게 하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구약이라는 신비한 경계선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스타일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스타일은 어떨까요? 구약과의 경계를 훌쩍 넘나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20, 30년 후배 마태의 야심찬 시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선배 마가가 그려놓은 밑그림을 잘 알고 있어요. 후배 마태는. 그러나 후배 마태는 선배 마가와 똑같지 않죠. 마가 역시 구약의 빗대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 아주 대담한 작품을 쓴 원조입니다. 그렇지만 구약 본문하고 아주 명쾌한 연결은 잘 하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이. 암시요 비밀이요 언유화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탈피합니다. 마가의 암시 비유 언유를 오히려 해설해버리고 밝혀버려요. 스타일이 다르죠. 이를테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스토리를 관찰합니다. 구약 스가랴 9장 9절이 있고 스크린에 마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제가 가져왔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비교를 하는데 약간 틀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어떻게 됐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질문. 마가복음에 스가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보니까.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은 스가랴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불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 성경에는 뭐 스가랴라 말 안 했는데 이게 뭐 책 보면 나온다고 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시온 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첫째, 마가복음은 직접 인용하지 않고 마태복음은 직접 인용하더라는 것이죠. 이제 이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9장에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거 국문법 문장으로 해보면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한 마리죠. 예, 네, 한 마리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이야기할 거 없고 마가복음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마태복음 앞으로 공부할 때인데 이런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럼 마태는 그 한 마리만 있던 옛날에 그 텍스트를 어떻게 해가지고 두 마리로 바꿔버렸어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까지 해요. 자세히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만 보면 되는데 독자들한테 우리들한테 황당한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한글 21장 7절에 보십시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이 두 마리라는 것을 변치 않았습니다. 두 마리로 바꿨으니까 벌써 각색했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하니까 이게 한 사람이 나귀와 나귀 새끼 한 마리로 쳐서 앉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 영어를 잘 보면은 그 위에를 번역을 어떻게 놨어요? On them이라고 그랬어요. On them. 복수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살바도르 달리 개념을 제가 다시 가져옵니다. 아니, 나귀가 뭐 크든 작든 두 마리가 있는데 아, 한 마리가 있으면 내가 타는 건 It's okay. 그럼 아 정상이지요. 근데 나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사람이 탄다면 어떻게 타야 돼요? 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타든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살바도르 달리도 보면 그 사람 인체를 갖다 해부를 해가지고 그냥 막 보여주는 게 있는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괴기스러운 그림입니다. 뭡니까? 마태는 뭔가 황당하기도 하지만 괴기스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독자들의 시선을 끄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라마타이즈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이고 이제 두 번째 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과 마가복음 24장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이제 멸망하는 장면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서지 못할 곳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은 거룩한 곳이라고 해버렸어요.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이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암시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곳, holy place, 그러면 이게 성전이 되는 것이죠. 마가는 지금 이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읽으시는 여러분 독자들께서는 성전인 줄 아시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독자들한테 윙크만 보내는 거죠. 더 깊은 내막이 있어요라고 사인을 주는 겁니다. 자주 보냈었어요. 마가가 왜 이렇게 했냐고요? 독자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후배 마태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났어요. 20년, 30년.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런 사건을 진술하는데 마태는 다르지 않습니까? 마태는 독자들한테 뭔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게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하는데 마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이런 말이 있죠. 아까도 선지자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게 선지자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추가도 해주고 좀 더 아마 모를 듯한 그런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는 것이죠.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들 지금 다니엘이 이 말을 썼는데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을 그 체크해 보면 나중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강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어떤 면에서는 글을 쓰기는 쓰는데 독자들한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이 아니고 거룩한 곳으로 아예 더 알기 쉽게 해버린 거예요. 불특정 장소지 않습니까? 서지 못한 곳. 그런데 거룩한 곳 하면은 불특정 장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라고 직접 해설까지 하는 마태입니다. 이른바 마태복음은 주석 성경이에요. 해설, 관저, 주석 성경. 한 3, 40년 전에 우리 관주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마가는 좀 애매한 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마태는 거기에 해설을 붙인 거지. 우리 같은 초보들이 좀 이해하기 쉽고 공부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미스터리를 알리고 통보하는 전달자라면 마태는 성경 해설사 같습니다. 이것을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미스터리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뭐 이런 방법론들을 다른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좀 알고 이제 성경을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이 훨씬 더 깊어질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각양 언어와 각양 민족으로 흩어져 있어서 각양각색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좋은 방법론들, 학문들 사용하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 땅의 문학이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경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알아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며 주님의 공의가 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